3월 24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세계 결핵의 날은 1883년 3월 24일 독일의 세균학자인 로베르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한 지 100주년을 맞은 1982년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결핵은 가난한 나라에서 발병하는 병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시간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통일의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혜원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결핵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결핵이 어떤 질병이고 왜 걸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결핵은 공기를 매개로 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폐결핵 환자로부터 이제 결핵균이 포함되어 있는 미세, 뭐 가래 방울에 의해서 감염이 전달이 되고요.
네.
그런데 감염이 됐다라고 해서 모두 결핵에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감염자의 5에서 한 10% 정도만 활동성 결핵 환자로 발병이 됩니다.
네.
주로 면역 체계가 저하된 사람에게서 결핵이라는 질병이 발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결핵에 걸리면 흔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감기랑도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네.
감기와 유사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침가래를 보이게 되지만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특징이어서 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2주 이상의 기침가래가 지속이 될 때 결핵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결핵 얘기가 나오면 북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결핵 발병률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492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결핵 발병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발병률 보고 지표만을 비교를 했을 때
네.
남한과 이제 남한의 2013년도 기준과 비교를 해서 발병률은 거의 한 3배가 넘는 규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의 그 결핵 발병률 상위 이제 10위 중에 9번째로 북한이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표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결핵의 질병 부담이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CRO 지역, Southeast Asia Regional Office에 속하기 때문에
예.
그 동남아시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요. 이제 1990년과 2012년도 결핵의 유병률 변화 도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
동남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결핵 유병률이 증가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아.
그래서 예, 북한 같은 경우 사실 2010년 이후부터는 세계기금을 통해서 약제 공급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필요한 양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충족되는 약제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병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그 심각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진단 그런 장치를 북한의 지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북한 안에서 이런 진단하는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보급돼 있는지요?
진단 시스템 중에서 그러니까
네.
결핵 같은 경우 북한의 경우에 결핵 진단 플러스 관리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아예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핵의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인 사실 지원을 그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들어서면서 많은 감염성 질환들이 이제 그 지표들이 막 요동을 쳤죠. 왜냐하면 보건의료 체계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결핵도 마찬가지로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프라의 부족과 또 아까 말씀드린 내성 결핵에 대한 진단을 위한 고급 인력부터 해서 관련 진단 기구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 그런 내성 결핵에 대한 진단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WHO에서 2013년도에 진 엑스퍼트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성 결핵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최첨단 그 진단 시스템이기도 한데
네.
이제 이러한 도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만 진단이 가능하고 지방으로는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진단 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개선과 좀 지방으로의 확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통일의학센터가 이런 북한의 결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서울대 의대에 소속되어 있는 통일의학센터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이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지원부터 해서 이제 준비가 필요한지,
네.
특히 통일을 대비해서 의료인으로서, 보건인으로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연구 그리고 실제 그러한 의료인의 교육과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들 중에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현재 관리 체계라든지 관리 현황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파악과 질병 부담의 정도에 대한 파악을 다양한 자료들과 또 다양한 방법, 연구 방법론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했을 때에 그리고 어떠한 교류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교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연구들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북한 의료 체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것부터 여러 가지 약을 투여받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미리 좀 예방을 하려면 결핵을 예방하려면 어떤 좀 안전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면역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결핵이 발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면역 억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5세 이하 소아 같은 경우에 보위험군에 속하지만 사실 영양이 부족한 성인에게서도 그렇게 결핵이 발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균형 잡힌 영양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핵 환자가 있을 경우에 결핵 환자의 활동성 결핵 환자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 조치, 그러니까 그 환자 자체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를 하고 초기에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 그리고 환자와의 격리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통일의학센터에 근무하는 한국의 이혜원 교수로부터 북한의 결핵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